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안 여사는 25일 정상회담 뒤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합의에 대한 일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실의 콜린 칼 안보 보좌관은 어제 BOA에 만일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미국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보좌관은 다만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유린이나 테러 관련 제재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6개국의 핵합의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핵합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위헌적인 전쟁 법안들을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적은 팻말 등을 들고 수도 도쿄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을 이미 통과한 안보 법안들은 이번 주 참의원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여당은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 야당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헝가리로 유입되던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새 이민법이 본격 시행된 어제 하루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은 366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9,380명이 헝가리로 유입됐던 것에 비해 크게 줄은 것입니다. 헝가리 당국의 조치로 난민들은 크로아티아로 진입하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시 긴급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국경 지역의 대규모 난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5개의 도시들이 후보로 참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마감 결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는 1924년에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과 1984년 두 차례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함부르크의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에 후보로 등록한 곳들은 모두 대단한 도시들이라며 경합이 치열하고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최근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개최지에 17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어제 기습폭우에 따른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유타주 힐데일 지역 관리들은 각각 다른 두 대 차량 안에 있던 12명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사망자 3명은 힐데일 인근의 자이언 국립공원 내 협곡을 탐사하다가 역시 홍수로 숨졌으며 일행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호불호가 명확한 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니다,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예 불가능한 분위기도 있죠. 전 세계 15억 인구가 사용하면서 각종 게시물을 올리고 공유하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 게시물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나 회사 등 수많은 사용자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게시물들을 올리는데요.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딱 세 가지로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또 생각을 쓸 수 있는 발언 공간인 코멘트, 그리고 공유, 이렇게 제한적인데 싫어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부러 게시물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써놓지 않는 한 이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는 거의 칭찬 일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싫어요라는 선택사항을 아예 만들어놓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만 더러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다양한데 이런 제한적인 선택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이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의 어떤 고통과 관련 소식을 누군가가 올렸을 때 이 소식에 대해서 좋아요보다는 슬퍼요가 어울리겠고요. 또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에 대한 관심을 좋아요보다는 싫어요 등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싫어요 선택사항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요, 이 같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밝힌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한 선택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택 사항이 싫어요가 될지 별로네요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8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29도 정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8도, 낮 최고 20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16도에서 27도, 신의주 역시 오후에 맑습니다. 18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대체로 맑습니다. 16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제이슨 무라즈가 부릅니다. 솔직해집시다. Be honest 골라봤습니다.
strong as a promise, you can do what you want. If you decide you wanna move into a new stage, deleting me from pages in your mission statement. My love is unconditional, make no mistake,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Your heart has to say about me. There's no dotted line to sign away your freedom. I'll acknowledge you for what you do to keep strong. I'll always get behind you. Don't get me wrong.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Just be honest with me. Who we are when love is what it wants to be. We are free and we are having the best day ever by far. Yes, we are.
Mi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공화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거셀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늘부터 열리는 가운데 이 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 또 공화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고요. 오늘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모두 11명이 본 토론회 무대에 서게 됩니다.
네, 지난 1차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요, 과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아, 그동안 오히려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토론회가 트럼프 대 나머지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누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 것이냐가 관심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후보 대 토론회 자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실수해서 스스로 점수를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번에 유일한 여성 후보죠.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처음 이 본 토론회에 참가하는데요. 토론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피오리나 후보까지 모두 11명이 참가하는데요. 피오리나 후보는 지난달에 그 본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하위 후보들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에서 빛을 발해서 지지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참가 자격을 얻었는데요. 이 피오리나 후보는 앞서 트럼프 후보가 저 얼굴을 좀 봐라. 누가 저 얼굴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61살 먹은 내 얼굴 이 모든 주름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또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피오리나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 공격에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하고 피오리나 후보는 기업 경영자 출신이죠. 네. 뒤늦게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인데요.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닌 후보가 또 한 사람 있죠?
네, 맞습니다.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가 있는데요. 벤 카슨 후보는 지난 1차 토론회 이후 이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최근 여러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1위인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어제 나온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27%로 1위였고요. 지난 8월의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3% 오른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벤 카슨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6%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23%로 무려 1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카슨 후보가 어깨 너머까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 긴장되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카슨 후보에 대한 공격 강도를 이 트럼프 후보가 높일 것으로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카슨 후보는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격을 받는다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카슨 후보와 부시 후보에 대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와 카슨 후보 이렇게 비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선두를 달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성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번 토론회 임할지 궁금하네요.
네, 그 정치인으로서 그 풍부한 경험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스컷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지지율 2위와 3위 자격으로 무대에 섰는데요. 그동안 두 사람 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CBS 조사에서 부시 후보는 지난달에 13%에서 이번에는 6%로 지지율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네. 이 부시 후보는 지지자들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공격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공격해오면 바로 반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시 후보는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에 폈던 이 보수주의 정책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네, 이 워커 후보는요 선거 초기만 해도 부시 후보와 함께 강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워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서 10%였는데 이번에는 겨우 2%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가망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워커 후보는 이번에 좀 더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이 토론회에 임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는데요.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던 지난 토론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정례회의를 여는데요. 이번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회의를 가는데요. 이 내일 회의를 끝내면서 기준 금리와 관련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냐, 또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 점에 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 조정 같은 이 시장 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들과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로 구성됩니다.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전 세계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만일 그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한풀 꺾이게 되겠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 대개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요.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진정시키고요. 반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립니다.
네. 미국이 참 몇 년 동안 불황에 시달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낮게 유지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게 지난 200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금리를 0%대로 유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금리를 올릴 때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수인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이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어서 연율로 환산해서 3.7% 성장했고요. 또 실업률은 지난 7년 반 동안에 가장 낮은 5.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면 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으로 또 묶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그 무시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사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조절하는 겁니다.
네. 또 금리를 올리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직은 때가 이르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막 살아나라는 경기가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그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은 괜찮은데 다른 지수들,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나는 추세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능력을 떨어뜨려서 결국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 금리 인상이 수출 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금리가 올라서 달러가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면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유로에 1달러 하던 것이 1유로에 50센트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수출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고요. 이것이 결국 또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주장 외에도 몇몇 전문가는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려놓아야지 나중에 다시 미국 경제가 주춤하면 금리로 이 경기를 살릴 방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처럼 금리를 0%로 잡아놓고 있다가 경기가 다시 후퇴하면 그때 가서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다른 나라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에 나가 있던 달러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미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달러가 투자됐던 곳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해당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미국 측에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이메일 전자우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공화당 쪽에서요. 어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원내 총무를 맡은 존 코닌 의원이 어제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우편 사용 문제를 조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 검사라고 하면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를 조사하는 임시수사기구 또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 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합니다.
네. 자, 잠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전자우편 관련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클린턴 장관이 전 장관이 그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정부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이 개인 계정을 쓴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업무 때문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정부 시설이 아니라 개인 서버, 즉 개인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공화당 측에서는 이게 법을 어기는 행위라면서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클린턴 전 장관이 이 문제가 된 전자 우편물을 제출을 하고요. 지금 이 연방 법무부가 해당 전자우편물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뭘 조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법무부 조사는 특정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비밀 내용이 들어있는 이메일이 어떤 식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측에서는 이 특별 검사를 요청한 것이 법무부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닌 의원은 린치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둘러싼 상황이 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사하려면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코닌 의원은 또 정치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조차 이 법무장관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논란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드니까 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 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공화당 측이 결국 특별 검사 임명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전문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범죄라고 보기 힘든데 굳이 돈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은 그 특별 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중앙정부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특별 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레타 린치 장관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린치 장관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규정에 따라서 특별검사 설치 여부는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네.
이 만일 특별검사를 설치하기로 하면 린치 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요. 옛날에는 연방판사가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은 1999년에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치병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는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존엄사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년 동안요 미국에서 이 존엄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존엄사 법은 뭔가요?
네, 존엄사는 영어로 right to die 또는 die with dign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 또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허락하는 걸 말합니다.
네.
존엄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요. 무의미한 치료로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존엄사도 있지만 또 안락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예. 미국에서는 이 존엄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조력 자살이라고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안락사는 환자의 지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이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보통 존엄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존엄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아무나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있습니다. 존엄사법은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우선 살 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환자여야 하고요.
네.
또 18살 이상으로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구두로 또 서면으로 의사에게 존엄사를 신청해야 하고요. 여기에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2명 이상이 이를 허락할 때 존엄사가 가능하죠.
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자, 이런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도 미국 어느 곳에서나 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존엄사를 허용하는 4개 주에 거주할 경우에만 존엄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오리건과 워싱턴, 버몬트 이렇게 3개 주고요. 몬태나주의 경우 관련 주법이 있진 않지만 법원의 판결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안이 의회는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 외에 워싱턴 DC와 또 다른 미국 내 10여 개 주에서 현재 존엄사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미국에서 존엄사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사실 신청 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존엄사가 시행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한 예로 미국에서 존엄사법이 가장 먼저 채택된 주가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주는 지난 1997년부터 존엄사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리건주 공공보건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73명이 존엄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치사약물을 투약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752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존엄사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엄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미국에서 존엄사 논란에 불을 지핀 여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존엄사로 세상을 떠난 이 브리타니 메이나드란 여성인데요.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갓 결혼한 새색시였던 메이나드 씨는 악성 뇌종양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는 암으로 고통받으며 또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며 죽느니 차라리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I plan to be surrounded by my immediate family, which is my husband and my mother and my stepfather and my best friend who's also a physician. And probably not much more people. And
메이나드 씨는 자신의 침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본인을 살릴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본인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며 존엄사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지요.
네. 메이나드 씨가 존엄사를 위해서 오리건주까지 이주를 했다고 하죠.
예, 메이나드 씨는 당시에 존엄사가 불법인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존엄사를 허용하는 오리건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메이나드 씨는 죽음 직전까지 또 존엄사의 인정과 확산을 주장하는 연민과 선택이란 단체와 함께 존엄사 합법화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네, 당시에 이 메이나드 씨의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났었죠.
예, 맞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 건이 넘어서면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었습니다. 연민과 선택 측은 메이나드 씨의 영상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다른 주에서 존엄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메이나드 씨는 결국 본인이 예정한 날짜인 지난해 11월 1일에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거의 1년이 지나서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자,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 존엄사법이 확산하는 분위기지만은요.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존엄사 합법화를 지지하는 측은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럽지 않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론을 봐도 이런 권리를 좀 더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2년 전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응답자 중 62%가 병으로 고통이 심하고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990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55%였습니다.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존엄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열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급하게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또한 병 간호에 지친 가족이 존엄사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네.
무엇보다 이 존엄사 반대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크게 종교계와 의학계인데요. 자살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생명은 신이 주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존엄세 역시 자살로 간주해서 존엄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학계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물론 존엄세를 찬성하는 의사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존엄세를 반대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존엄세를 반대하는 의료계 쪽에선 의사들은 아픈 사람이 낫게 하는 이 치료자의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환자에게 죽음의 약을 처방한다는 건 의사의 본분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료인의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존엄사법이요. 이런 여러 논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또 법적인 장치를 해놨겠죠.
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존엄사를 위해선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두 명의 의사가 승인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 의사가 보기에 이 환자의 존엄사 신청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환자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치사 약물을 처방했는지 주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요.
네.
하지만 인간의 죽음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것인 만큼 존엄사법에 대한 윤리적, 법적 공방은 쉽게 결론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존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조앤 바이즈가 부르는 House of the Rising Sun 골라봤고요. 노래 들으시고 미국은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로마 가톨릭교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이곳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교황은 오는 22일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엿새 동안 미국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에는요, 미국 동부의 대도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는데요. 교황은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천주교 가족대회와 미사를 집전하고요. 또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도소인데요. 이곳의 수감자들이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바로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필라델피아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아주 특별한 손님을 위해 손수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은 바로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교황이 앉을 의자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네요. 이 교도소 수감자들은 몇 주 전부터 호두나무를 깎아 교황이 앉을 2m 높이의 의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중 한 명인 하킴 버크 씨는 비록 이슬람교도지만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 chair came in, I've been sanding it, applying, finishing oil to it, just to make the texture of the wood more richer.
저는 의자를 사포로 문지르고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결이 훨씬 풍성하게 살아나게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택 작업을 한 후에 교황님께 선물할 겁니다.
교도소 내 작업실엔 전동 공구가 전혀 없습니다. 다들 손으로 직접 나무를 깎고 못을 박고 사포질을 하는데요. 이 작업실은 중범죄자를 비롯한 수감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목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수 기술이 있으면 출소 후에 사회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감자들이 교황을 위한 의자를 만드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을 씌우는 작업만 남았는데요.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교황이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선사할 예정입니다.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Voi sapete che il dovere del conclave
교황은 27일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에서 열리는 세계 천주교 가족대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의 입장권 100만 장은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지 단 30초 만에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은 하지만 이 행사에 앞서서 교도소를 찾아 100명의 수감자와 가족들을 먼저 만날 예정입니다. 교도관인 블랑시에 카니 씨는 교황의 방문이 수감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했지요.
The Pope is coming to instill hope that there's another opportunity. You have still life in you.
교황님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과 기회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 오십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도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도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황은 다른 나라에서도 교도소를 찾아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지요. 물론 교도관들에게도 격려를 잊지 않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모두 교황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겠지요. 의자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점검하는 버크 씨는 총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제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here. It's going to be my last too.
교도소 생활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버크 씨는 사회로 돌아가기에 앞서 수많은 사람이 평생에 만나보기 힘든 교황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의자에 교황이 앉는 감격스러운 순간도 누리게 됐는데요. 수감자들은 교황에게 의자를 선물했지만 교황은 수감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더 큰 선물을 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나 여러 대형사고 현장에 빠짐없이 투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대원들인데요. 잔해 더미를 헤치고 들어가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재난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구조 임무를 하는 개, 그러니까 구조견이 투입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구조견 활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구조견들은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물론이고요. 대지진 참사가 있던 중남미의 아이티나 쓰나미가 덮쳤던 일본 등 해외에까지 파견돼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활약을 하는 구조견이 되기까지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구조견 훈련소 현장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현장을 지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수색구조팀인데요. 여기엔 구조견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나 테러로 폐허가 된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구조견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주에는 바로 이런 구조견을 훈련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국제 수색구조 전문기관인 버지니아 태스크포스 1의 론 샌더스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They're the one of the best tools that we have to find unconscious people.
잔해 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은 사람을 찾아내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구조견을 현장에 푸는 겁니다.
Stop. Away. 기아.
론 샌더스 씨가 훈련하고 있는 프라이스는 6살 난 암컷으로 구조 요청이 있으면 즉시 파견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Away. The dogs can obviously have a wonderful sense of smell and they can quickly determine where the scent is coming from.
개들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지 빠르게 알아차리곤 그곳으로 달려가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 인력이 가서 그곳을 파내도록 말이죠.
개들은 또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사이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아주 좁은 공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생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Climb. Down. Slow.
구조견 Stop. 프라이스 역시 잔해 현장처럼 Wait. 꾸며진 훈련소에서 훈련하는데요. 훈련 교관인 샌더스 씨의 말 한마디에 잔해 더미를 오르고 내려오고 정확히 멈추는 모습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을 보는 듯합니다. 개들에겐 이런 구조 작업이 중요한 임무이자 재미있는 모험이 된다고도 하네요.
They want to go find that person to play with that person. And when you have that, they'll overcome all the obstacles.
개들은 사람을 찾아서 같이 놀고 싶어 합니다. 구조 현장에서도 그래요. 아, 생존자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서 놀고 싶으니까요. 그 어떤 장애물도 상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 거죠.
구조견이 되기 위해선 6달에서 1년에 걸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구조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You ready? Go fine.
이곳 버지니아 훈련소에서도 개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는데요. 재난 현장처럼 꾸며진 현장에서 구조대원의 몸짓과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고 또 목표물을 발견하면 교관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지요.
Good girl. So we're looking for that ability to play, intelligence, great agility, of course, because
구조견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잘 놀 줄 알아야 하고요. 뛰어난 지능과 민첩성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딘가를 기어올라가는 건 개의 습성이 아니거든요. 훈련으로 이런 기질을 만들어야 하니까 아무나 구조견이 될 수는 없죠.
게다가 구조견들은 헬리콥터 훈련도 받습니다. 헬리콥터에 어떻게 올라타고 또 어떻게 내리는지 등을 배운다는데요.
Several times in missions, sometimes the roads will be impassable. Helicopters might be the only way to get there.
도로를 통해 접근이 안 되는 일부 재난 현장의 경우엔 헬리콥터 외엔 구조 작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견들에게도 헬리콥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론 구조견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만 파견하기 때문에 개가 해를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구조견들은 앞으로 또 다른 재난재해 현장에 파견돼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겠지요. 이처럼 미국의 구조견들은 전 세계를 누비는 미국 수색재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교황이 앉을 의자를 손수 만들고 있는 수감자들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재난 현장에서 큰 활약을 하는 구조견 훈련소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at the drop of a ha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Mike,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Hey,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Mike, 내가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해도 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물론이지. 전화만 하면 바로 갈게.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어휴,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Today's expression is at, A-T, at, the, T-H-E, the, drop, D-R-O-P, drop, of, O-F, of, a, hat, H-A-T, hat, at the drop of a hat. If you do something at the drop of a hat,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immediately. At the drop of a hat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경주나 시합할 때 모자를 떨어뜨리는 걸 시작 신호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결투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를 떨어뜨리자마자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동작이 빨랐겠습니까? 그야말로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반응을 했겠죠. 결국 이 표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시행하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금세 반응하다, 또는 조금만 부추겨도 바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대가 약간만 어쩌는 소리를 해도 참지 않고 금방 대응하는 사람이나 작은 자극에도 바로 수줍어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마이크한테 연락해도 되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물론이지 전화만 하면 바로 갈게 라고 했죠.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Mike,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Let's review. If you do something at the drop of a hat,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immediately.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8년 9월 16일) 오늘 이란 남동부 지역의 사막 도시인 타바스에 규모 7.7리터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Only an atomic bomb could have done the amount of damage that Saturday's powerful earthquake did to the historic oasis town of Tabas.
약 3분에 걸쳐 지속된 이 지진으로 타바스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주민 2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타바스 마을은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모든 통신망도 단절되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곧 7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투입됐고 의료단체와 구호요원들도 도착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생존자들과 구호요원들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에 시달리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지진으로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사흘 동안을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7년 9월 16일 오늘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그리스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칼라스는 14살 때 그리스로 건너가 벨칸토 창법을 익혔고 이후 각종 오페라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칼라스는 그녀의 스승이었던 엘비라 히달고의 권유로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칼라스는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오페라 라 조콘다로 데뷔 이후 각지의 오페라 극장에 출연합니다. 이때 칼라스는 이탈리아 라스칼라의 명지휘자였던 툴리오 세라핀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칼라스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메네기니와의 결혼,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연애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칼라스는 이후 1965년 은퇴를 선언하고 말년을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다가 1977년 오늘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